우리 역대하 15장 10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아사의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고 자기들이 가져온 노량물 중에서 바로 그때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께 드리니라.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내고 나팔과 코넷을 불어 주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라. 아멘. 어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역대기하 14, 15장 두 장을 통해서 아사 왕의 신앙개혁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역대기하 그랬는데 성경에는 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하 그러면 먹는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역대하에 아사왕이라고 나오면 아사라고 읽지 않고 아싸라고 읽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역대기하 15장은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도 큰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은 르호보암 왕의 손자였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록 경건하지 않았지만 이 아사 자신은 시대에 복이 드물 정도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국력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아사는 유대나라를 애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사는 정치보다 신앙에 관심이 깊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백성들의 믿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경제적인 번영과 군사력이 별 유익이 없다는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들이나 딸이 서울대학에 가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들과 딸이 검사나 판사가 되는 것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그래서 아사 왕은 즉위하자마자 정치적인 문제나 애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잡는 일부터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로몬 말기부터 들어온 이방 우상들이 온 땅에 가득해졌고 어디서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볼 수 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왕궁 안에까지 야사 왕이 사는 궁전에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행해지던 때였습니다. 아사 왕의 놀라운 개혁은 1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장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 보십시오. 역대기하 14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이처럼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라.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14장 2절은 여러분들이 좀 줄을 그십시오.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니 그가 이방 신들의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부수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유다에게 명령하여. 여기부터 주목하십시오. 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산당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왕국이 그 앞에서 평온하였더라. 실로 오래간만에 남왕국 유다는 참 신앙을 가진 군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인물들을 역사 속에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총을 거두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의 역사가 많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장 9절로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이와 같은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100만 대군입니다. 그리고 병거는 몇 대? 300대.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그 군사가 일시에 단순히 국기전을 벌이려고 온 게 아니라 유다 전역을 삼키고자 침략 전쟁을 벌인 겁니다. 이때 아사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비록 군사력은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 앞에 나아가 진을 쳤습니다. 그렇게 100만의 대군이 몰려오는 그 위기의 전황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사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도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는 적군과 맞이하여 진을 쳤지만 자신을 도우리는 자신의 군대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 싸움은 유다와 에디오피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나라와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전쟁은 아사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에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을 아사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대적들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사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합니다. 그럼 1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 대언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를 맞이할 때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대언을 전해줍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에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왔으나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났느니라. 아사 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추구하였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넘긴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부르짖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신앙이 경건한 것과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기에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아사뿐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이 아사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사리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인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신자의 삶에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곧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주의 첫날 교회로 모이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평범한 회중들 사이에 생활 기준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침체기에 있을 때일수록 언제나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교회를 지배합니다. 또 신자들은 이 같은 이분법적인 논리를 인정해주는 구조 안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계신 박무찬 목영자님과 동일한 기도의 부담을 안고 말씀 선포의 부담을 안고 교회 생활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때?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 에이, 그거는 사역자들이 하는 거지. 그렇죠? 아, 진짜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저 형제님들처럼 살아갈 수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처럼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목표나 수준 높은 표준을 요구받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성경적 견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만의 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지도자의 변화는 또 지도자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망할 수도 있고 그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태들을 목격합니다. 아수라는 왕이 되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추구하고 삶의 모든 목표와 판단들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을 시켰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하듯이 그 개혁은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이 차지한 정권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흉내를 내는 정도에 그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앙개혁을 자기 집안에서부터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궁중을 정결케 하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이 아사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의 어머니 태후. 연속극을 잘 안 보셔가지고 아주 영적이셔. 아사는 태후의 우위를 폐하고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단순하게 통치 목적상 정치적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의 신앙의 변화에서 실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5장 16절 보십시오.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아사 왕의 어머니 미아가로 말하건대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우상을 베어낸 뒤 짓밟아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으나 자기 어머니인 태후를 그 위에서 폐하고 태후가 되지 못하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가 괴모였기 때문입니까?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왕위에 올리려고 핵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여러 차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우상들이 이 왕국 안에 있어서도 안 되고 숲에 그러한 신당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번 겸손하게 아마도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우상신에게 깊이 빠진 마아가는 그 아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다 나라를 신앙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마음에 결단한 이 아사는 어머니의 왕비의 우위를 폐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어쩌면 불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어쩌면 백성들에게도 판단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아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마저 자식이나 아내마저 미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해야 될 일과 가정에 아내의 문제나 자식들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뒤로 미뤄도 얼마든지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을 뛰어넘어서 나의 가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짐이라는 것들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신앙의 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를 얼마나 기쁘시게 보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때로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이런저런 형편들을 과감하게 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교회의 사역으로 형제자매님들 돌보는 일로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섬기는 일로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람을 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아야 될 상급을 그만큼 놓치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렇게 단호한 결단을 행함으로 다윗 이후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사뿐만 아니라 왕인 아사뿐만 아니라 유대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아사와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사는 대언자 요엘의 예언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승리까지 하고 그리고 산당들까지 제한 아사와 그의 군대에게 왜 대언자까지 또 보내준 겁니까? 바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마가 편입니다. 이제 신앙의 개혁을 출발한 유대민족을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십자가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더 뚜렷한 비전의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은 자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비전을 보고 복된 소망 침례교회가 달려가면서 많은 교회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는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신앙적 물결이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도 기도로 이겼습니다. 온 땅에 개혁의 물결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언자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아사와 유다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 주겠다. 대언자의 이 같은 예언은 아사에게 커다란 각성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8절 9절 보십시오. 8절 9절 이 대언자의 이야기를 듣고 아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사가 이 말들과 또 대언자 오뎃의 대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으로부터 빼앗은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들을 재건하였으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을 모았는데 그들이 주 곧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그에게 많이 돌아왔더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사 왕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다른 족속들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는 대언자의 말을 듣고 폭풍과 같은 그런 개혁으로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온 백성들이 함께 깨어나고 함께 주를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그렇게 깨어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민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초보적인 신앙 단계입니다. 그렇죠? 결국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 것과 동시에 피할 수 없이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혼자 믿는 종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믿는 종교에 대하여 성경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크게 각성하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와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 끓는 탄원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지체 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중보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까지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인 것처럼 아파하고 고통해야 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인 양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봉경 형제님이 저한테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나시면서 이런 어려움을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은 다 잊어버렸을 텐데 형제님 요새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영혼들이 늘어나니까 기도의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더해질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의 가족의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목양자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저를 바라보면서 참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잘 배우셨구나. 한 영혼 한 영혼의 문제를 기도의 짐으로 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보기도의 내용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했던 모세가 그러했고 암탉이 닭을 품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했던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것과 함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추구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정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거나 방향에 있어서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는 오데스로부터, 오데스의 아들 아사르로부터 이 하나님의 부담을 전해드린 다음에 시작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장 10절로 1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여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표현에 여러분 밑줄을 치십시오. 13절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결단이 이날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서 우리 이제 형제님이 한번,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일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오늘 교회 다 떠날 거야. 남아서 하여튼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엄청난 결단을 한 겁니다. 앞에서는 가축 7,700마리의 번제 헌물을 드립니다. 이건 헌신의 모양이죠. 그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헌신한다는 의미가 바로 번제 헌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난 다음에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엄청난 언약의 결단이었습니다. 참된 각성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사와 백성들은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새삼스럽게 무슨 하나님을 또 찾습니까? 왕이 경건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해서 백만 대군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백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에디오피아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영명한 군주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디를 보든지 유대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솔로몬 말기와 르호봄 왕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축복이 그리고 부요함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또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주목하고 깊이 인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들이 누구를 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누구를 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분명히 있었지만 조상시대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고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볼 수 있는 은총의 증거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조상들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위대한 역사에 비하면 자신들은 거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다름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각성은 이처럼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교회 시대가 하나님이 약속한 은총과 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좋은 교회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 한편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심으로 더 찾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더 뚜렷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그런 갈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대적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대언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경건한 왕을 주셔서 신앙의 개혁을 도모하게 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자족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갈망이나 절박한 추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갈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어있는 사람에게 욕망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추구는 사모함에서 비롯되고 갈망은 부족한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조상들의 역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동행하실 때 그들이 이방에서 그 어두운 이방에서 얼마나 찬란한 불꽃처럼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을 실제로 성취하며 살았는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시대가 르호봄 시대나 솔로몬의 말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건한 신앙의 분위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상들에게 당신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 보여주던 그 부흥의 때, 각성의 때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자신들이 왜소한지를 보았습니다. 잠시 현재 신앙에 대하여 스스로 대견해 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신앙의 표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역본이 아닌 바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기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누룩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복된 소망 침례교회는 십자가와 생명을 주목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을 사모하고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 안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 아니면 지금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무기력하다는 그런 현실 인식 가운데 아사에게 그의 표준이 조상들 시대에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때의 선진들의 하나님, 교회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의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죽이기로. 이건 엄청난 결단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의미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다짐한 겁니다. 그들이 조상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권능과 능력으로 자기들 시대에 나타나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도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하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분명하게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간이 할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역사를 회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편견 없이 성경의 역사를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의 증거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자신의 영적인 삶의 가난함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 성경의 하나님을 구하고 성경의 교회를 그리스도 충만한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유보함 없이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싸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너희는 정말 오늘 성경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기로 결단하는가? 우리 모두 안에 이런 결단이 있고 추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우리의 기원이 되시는 그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개돼지처럼 사는 삶이라면 살 가치가 없다. 그것을 아사가 깨달은 것이고, 그 마음을 아사는 어디서 얻었을까요? 저는 정확하게 그것이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도 지금 이렇게 뭐 한평생 살아가게 이렇게 허용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 모든 사람은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시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는 영원한 우주의 쓰레기장, 불못에서 불타지 않겠습니까? 소각될 터인데, 그것도 또 사라지지 않으면서 영원히 소각될 터인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인생, 우리 주님을 위해 불사르면서, 함께 이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로서의 이 믿음, 교회를 세우는 이 이상,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홍준표 형제님께 너무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찬송 한장 하시고 우리 915장 찬송을 한장 하시고 우리 제가 뭐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박성수 형제님 잠깐 마무리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915장의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힘입어서 맨 마지막 부분만 예수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님으로 이기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은혜로 거듭난 자 최후의 승리 얻겠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죄악 세상 이기네. 극심한 시험 닥쳐와도 능히 물리치겠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내로 거듭난 자 최후의 승리 얻겠네. 예수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하게 되었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나는 자유 얻었네.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님으로 거듭난 자 최후의 승리 얻겠네. 싸움이 맹렬해질 때에 낙심하기 쉬우나 어둠 밤 즉시 물러가고 밝은 아침 오리라.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 은혜로 거듭난 자 최후의 승리 얻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충만이신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고 교단 위주로 또 교파 위주로 또 어떤 사람 위주로 이렇게 찢기고 갈리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교회의 하나됨과 또 그 교회의 각 그 재료들이 마름질 돼서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충만을 나타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하신 주님께서 이런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저들 마음에서부터 먼저 열린 마음을 주시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파와 교단과 사람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연합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 마음에서부터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울에도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 연합하지 못하고 갈리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고 성경을 믿는 이런 교회들도 사실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져 있음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각 모임의 지도자들 마음이 열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꼭 맞게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라는 이 지역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고 있었음을 지적해 주셨고 또 강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소원을 저들 마음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누룩들이 제거되고 또 바른 성경을 잡고 또 좋은 교회로서 진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족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지적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자족하는 데서 벗어나 정말 영적 부흥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한지 또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이실진데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 그분으로 만족함을 입도록 저들이 끌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창립 22주년을 맞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말씀에 깊이 젖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홍영재님 사역하시는 대전교회 위에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담이나 울타리가 다 제거되고 이렇게 좋은 교류와 연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